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1970년대 말에 재임했던 미국의 제39대 대통령 지미 카터. 고향인 남부 조지아주에 살고 있는 올해 96세 카터 전 대통령이 7일 93살의 로잘린 카터 여사와 결혼 75주년을 맺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장수한 대통령이고요. 퇴임 후에도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으로 귀감이 되고 있는 지도자입니다. 카터 전 대통령은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해서 작은 기념식을 치른다고 합니다. 카터 전 대통령, 3살 때인 간호사 어머니를 따라서 이웃집에 갔다가 갓난아기 로잘린을 처음 봤다고 하죠. 나중에 여동생의 단짝이었던 로잘린과 첫 데이트를 하게 되는데 서로 한눈에 반했고요. 21살, 18살 나이에 결혼식을 올린 뒤에 지금까지 쭉 75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미국 역대 대통령 가운데서도 가장 오랜 결혼 생활을 기록하고 있는 카터 대통령 부부에게 그 해로의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은 ABC 뉴스와 인터뷰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은 밤마다 함께 성경을 읽고 이야기 나누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꼭 그날의 화나 갈등을 풀려고 노력해왔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좋은 사람을 배우자로 맞았던 것이 비결이라고 말했고요. 로잘린 여사는 함께 할 수 있는 취미와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것, 서로의 일과 공간을 존중하는 것, 그리고 지금도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 바로 행복의 비결이라고 말했습니다. 남편과 아내, 정치인과 조력자로 70여 년을 함께해온 파트너십입니다. 카터 전 대통령이 얼마 전에 숫자 75를 새긴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선물했다고 하는데요. 그날 이후로 로잘린 여사는 한 번도 그 목걸이를 벗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에 이어서 시사상식 ABC에서는 전쟁에서 군인으로 동원되는 아이들을 소년병이라고 하죠. 소년병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주간 프로그램 이야기 미국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7월 7일 수요일의 북한 날씨입니다. 대부분 지역 가끔 구름 많이 끼겠고 황해도와 장진을 비롯한 강원도 양강도 지역 오후 한때 5에서 20mm의 비 예보 있습니다. 지금 한반도 남부 지역에 많은 비를 뿌리고 있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8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북한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 일요일부터 다음 주 중반까지는 평안 북도와 강원도, 자강도, 황해도 지역에 비 내리는 날이 많겠습니다. 수요일 아침 가장 기온이 낮은 곳은 삼전과 풍산입니다. 12도에서 13도, 황해도 해주 22도에서 시작되고요. 낮에는 삼전과 선봉이 23도에 머물겠고 자강도 중강이 31도로 가장 높습니다. 주요 도시 기온도 보겠습니다. 평양 20도에서 시작돼 30도까지 오릅니다. 신의주 20도에서 28도, 원산 21도에서 28도 사이, 함흥은 20도에서 29도, 청진은 19도에서 24도 사이입니다. 동해상 흐리고 종일 가끔 비 내리겠습니다. 서해는 맑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상이 0.5에서 2m로 일겠고 서해는 0.5에서 1.5m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음악의 조예가 깊고 특히 락앤롤 대통령이라고 불렸던 지미 카터 전 대통령. 좋아하는 가수 가운데 이 아레사 프랭클린이 있었습니다. 리스펙 먼저 들으시고요. 오늘 소식 만나보시죠.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지구촌에는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미군이 20년 만에 아프가니스탄 바그람 공군기지에서 철수한 데 이어서 아프간 보안군이 기지 방호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의회가 팔레스타인 배우자의 시민권 부여를 금지하는 법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스웨즈 운하에서 좌초했던 초대형 컨테이너선 에버 기븐호가 석 달 만에 풀려나서 7일 출항한다는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아프간 소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아프간 주둔했던 미군이 20년 만에 이 바그람 공군기지에 철수를 했는데 지금 현지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아프간 군인들이 기지 안에 남겨진 군수 물자를 확인하고 이 쓰레기를 치우는 등 정리 작업에 한창입니다. CNN, AP 등 주요 매체들은 폭발물이 설치된 장벽으로 둘러싸인 기지 주변은 미군이 철수한 후에 매우 적막하고 텅 빈 모습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바그람 공군기지가 미군과 나토 동맹군이 아프간 전쟁을 수행하는 데 핵심적인 군사기지였죠.
네, 맞습니다. 바그람 공군기지는 이 아프간 수도 카불에서 북쪽으로 약 1시간 거리에 있는데요. 대규모 활주로, 교도소, 병원 등의 시설을 갖춘 아프간 최대 군사기지로서 한때는 미군 약 10만 명이 주둔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미군의 철수 계획에 따라서 이곳에서도 병력이 철수를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미군 당국은 지난 1일 바그람 공군기지에서 병력 철수를 완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파와드 아만 아프간 국방부 대변인도 다음날 트위터에 전날 밤에 모든 연합군과 미군이 바그람 기지를 떠났다고 확인하면서 이제 바그람 공군기지는 아프간 보안군이 보호할 거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바그람 공군기지는 아프간이 관할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미르 아사둘라 코히스타니 아프간 장군이 이 바그람 기지의 새 사령관으로서 이 바그람 기지를 지휘 통제하게 됐는데요. 코히스타니 사령관은 5일 기자들에게 미군이 기지에서 철수하면서 자신에게 미리 통보도 없이 전력을 끊고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그람 기지 신임 사령관은 뒤늦게 미군 철수 소식을 알았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네, 코이스타니 사령관은 미국인들이 바그람을 떠났다는 소문을 들었다면서 결국 아침 7시에 그들이 이미 기지를 떠난 게 분명하다는 걸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네, 미군하고 아프간군 당국 간에 사전 협의가 없었습니까?
소니 레게튼 미군 대변인은 성명에서 미군은 아프간 지도부와 철수하는 문제를 협의하고 조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발표했던 성명을 거론했는데요. 레게튼 대변인은 당시 바그람 기지 철군을 발표하면서 4월 중순에 조 바이든 대통령의 철군 발표 직후부터 반환 작업이 진행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자, 아프간 보안군이 이 바그람 기지를 접수하는 과정은 어떻게 순조로웠습니까?
네, 아프간 보안군이 기지에 도착하기 전에 소규모 약탈군들이 기지에 침입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한 아프간 병사는 미군이 철수한 지 20분 만에 갑자기 전기가 끊기고 암흑으로 변했으며 이때 약탈군들이 들어왔다고 전했는데요. 이 병사는 처음에는 탈레반 무장 반군인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네, 미군이 철수를 하면서 뭐 군수 물자 같은 거 다 안 가져갔나 보군요.
네, 코이스타니 장군은 미군이 떠나면서 350만 개에 달하는 물품을 남겼다고 전했는데요. 이 미군이 남긴 물품으로는 물병 수만 개, 음료수, 전투식량, 전화기 등 이 작은 물건부터 민수용 차량 수천 대, 장갑차 수백 대, 소형 무기 등도 있습니다. 코이스타니 장군은 미군이 중화기는 가져갔다고 전했습니다.
네, 아프간 군인들의 분위기 지금 어떻습니까?
네, 주요 매체들은 아프간 군인들과의 인터뷰를 인용해서 많은 아프간 병사들이 하룻밤새 미군이 철수하면서 지난 20년 동안 쌓았던 선의를 잃었다고 비난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부 아프간 병사들은 미군이 떠날 때 기지 안팎에 있던 아프간 병사들에게 작별 인사도 하지 않았다면서 서운함과 불만을 토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로 가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의회에서 매우 중요한 법안 표결이 있었다고요?
네, 이스라엘 의회 크네세트가 5일 시민권과 이스라엘 입국법 연장 법안을 표결에 붙였는데요. 밤샘 토론 끝에 6일 새벽에 59-59 동수로 부결시켰습니다.
네네. 자, 시민권과 이스라엘 입국법,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법입니까?
네,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 지구에 거주하는 이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이스라엘 인과의 결혼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이스라엘 시민권을 받거나 입국하는 걸 금지하는 걸 골자로 합니다.
네, 그런데 왜 연장 여부를 논의한 건가요?
네, 이 법이 한시법이기 때문입니다. 이 법은 팔레스타인의 2차 무장봉기가 한창이던 지난 2003년에 처음 제정된 이래 계속 매년 연장 법안을 통해서 갱신해 왔는데요. 하지만 인권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아랍권의 반발은 물론이고 국제사회 비판이 이어졌고요. 이스라엘 인권단체들도 철폐를 주장해 왔습니다.
네, 자, 법 유효기간도 여쭤볼까요? 이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였습니까?
네, 6일 자정까지입니다. 이날 이스라엘 의회가 법안을 부결시킴으로써 이 법의 효력은 자동 소멸하게 됐는데요. 이번 표결은 최근에 새로 출범한 나프탈리 베네트 총리 정부에 대한 신임 투표로 읽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스라엘 정부는 여러 정당이 함께 참여를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추구하는 이념과 사상이 다 제각각인 8개의 정당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중의를 모으기 쉽지 않은 형국인데요. 특히 아랍계 정당인 람, 그리고 좌파 정당인 메레츠 등에서 이 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네, 베네트 총리도 사실 아랍계 정당의 반대를 어느 정도 예상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이 법을 6개월 동안만 연장하고 약 1,600명의 아랍계 주민에게 이 거주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절충안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네, 자, 표결이 59-59, 이 동수로 부결됐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연정에 참여한 정당에서 이탈표가 나왔던 그런 소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베네트 총리 정부는 현재 크네세트 전체 의석 120석 가운데 61석으로 간신히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서 이탈표가 두 표 나왔고요. 베네트 총리에게 밀려난 베냐민 네타냐후 전 총리의 리쿠드당이 반대표를 몰아주었습니다.
네, 이 네타냐후 전 총리 정부 때는 해마다 이 법안을 갱신해온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하지만 베네트 총리와 이 연정에 타격을 가하고 패배감을 안겨주기 위해서 당 차원에서 반대를 결정했습니다. 네타냐후 전 총리는 표결 후에 이 법은 그냥 단순한 법이 아니라면서 이번 표결은 반시오니즘을 추구하는 이 정부의 잘못을 보여주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지난 3월이었습니다. 스웨즈 운하에서 좌초됐던 선박, 이제 곧 출항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네, 지난 3월 23일 스웨즈 운하에서 좌초돼서 전 세계 물류 공급에 큰 차질을 일으켰던 초대형 컨테이너선 에버기븐이 7일 출항합니다. 에버기븐호는 당시 사고 6일 만에 인양됐지만 수리와 배상금 합의 등 이 후속 처리를 위해서 그동안 이집트 당국에 억류돼 있었습니다.
네, 이 사고 선박의 선주가 일본 기업이었죠?
네, 일본 쇼에이 기센입니다. 이집트 스웨즈 운하 관리청과 이 쇼에이 기센 측의 보험사는 그동안 이 배상금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었는데요. 지난 4일에 양측이 배상금 합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스웨즈 운하 관리청은 7일 정식 합의서 서명식과 출항 기념 행사가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네, 궁금하네요. 배상금은 얼마로 합의를 했습니까?
네, 양측 모두 정확한 배상액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당초에 스웨즈 운하 관리청은 이 사고로 인한 통행 피해 비용, 인양 작업 비용, 이미지 실추 등을 들어서 9억 1,600만 달러를 요구했었는데요. 하지만 선주와 보험사 측이 난색을 보이자 이후에 이 요구액을 5억 5천만 달러로 낮춘 바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사고 발생 후에 거의 석 달 만에 일단락 짓게 됐는데 당시 정말 세계가 움직임 하나하나를 지켜봤었거든요. 어떤 사고였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볼까요?
네. 지난 3월 23일에 이 에버기븐호가 스웨즈 운하 남쪽에서 좌초했습니다. 에버기븐은 길이 400m에 배수량이 22만 톤에 달하는 초대형 컨테이너인데요. 함수는 우연측 모래톱에 박혔고 한미는 비스듬하게 운하를 가로막은 형태로 좌초돼서 거의 일주일 동안 이 운항에 쌍방향 운항이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초대형 선박을 어떻게 인양을 할 수 있었던 겁니까?
네, 에버기븐호는 이 운하 안에서도 특히 폭이 좁은 구역에서 좌초돼서 인양 작업이 더 쉽지는 않았는데요. 이 네덜란드 군함회사 소속인 대형 예인선 두 척을 포함해서 예인서 10여 척이 인양 작업에 동원됐고요. 만조 때 선미를 움직인 후에 선수를 끌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에버기븐호는 예인된 후에 운하 중간 가장 넓은 구역인 그레이터 비터호에 정박해서 기술 점검 등을 받았고요. 이집트 당국의 명령에 따라서 지금까지 억류돼 있었습니다.
네, 좌초가 됐던 원인은 밝혀졌습니까?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아직도 조사 중에 있습니다. 당초 사건 발생 초기에는 강한 바람이 주 원인으로 꼽혔는데요. 하지만 오사마 라비 세즈 운하 관리청 총장은 기술적인 결함이라든지 사람의 실수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네, 앞서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이 스웨즈 운하 통항 중단으로 정말 전 세계 화물 운송에 큰 파장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스웨즈 운하는 특히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최단 무역 항로로서 특히 상선 통항량이 많은 수로인데요. 전 세계 선박 운송의 15% 정도가 이 스웨즈 운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당시 에버기븐호가 스웨즈 운하를 가로막으면서 이미 운하에 진입해 있던 수백 척의 선박이 발이 묶였고요. 스웨즈 운하 대신에 남아프리카 희망봉 등 다른 항로를 찾는 업체들도 크게 늘었었습니다.
네, 올 상반기에 스웨즈 운하 실적은 어떻게 좀 변동이 있었습니까?
네, 오사마 라비 스웨즈 운하 관리청 총장은 4일 에버기븐호의 사고에도 불구하고 올 상반기 6개월 동안 스웨즈 운하 수익은 30억 달러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8.8%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박영수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오종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취임 반년을 향해 가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고 60% 선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팬데믹 대응에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좀 기대에 못 미친다고 지적받는 부분도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 플로리다주 공동주택 붕괴 관련 사망자 수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수 우위의 대법원이 이번 회기에 어떤 결정들을 내렸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 조사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미국 내 성인의 과반수가 조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지지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독립기념일 연휴에 맞춰서 주요 언론 매체들이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워싱턴 포스트와 NBC 방송 공동조사에서 지지율 50%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투표권이 있는 이 등록 유권자 대상 조사에서는 지지율이 더 높게 나왔는데요. 정치 전문 매체 더 힐과 조사기관 해리스X의 공동설문에서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이 60%를 기록했습니다.
예. 특히 어떤 분야의 평가가 좋았습니까?
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처를 잘한다는 응답이 많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조사에서 이 분야 지지율이 62%에 이르렀는데요. 더 힐 조사에서는 이 코로나 사태에 관한 지지율이 68%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코로나 대처를 잘못한다고 보는 비율은 각각 31%와 32%에 그쳤는데요. 이 바이든 대통령은 독립기념일인 지난 4일까지 미국 내 성인 70%가 한 차례라도 백신을 맞도록 하자는 계획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4일까지 약 67%에 머물러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음에도 이 팬데믹 대응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네, 이 백신 접종 목표 달성에는 실패를 했는데 코로나 대처에 관한 여론 반응이 좋네요. 이유가 뭘까요?
네, 백신 목표 달성을 실패한 게 정부의 책임이라고 보는 여론이 많지 않은 겁니다. 실제로 백신 생산은 이 정부 지원하에 충분한 물량이 이루어져서 이 미국 전역에 충분하게 꾸준히 공급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무료로 손쉬운 절차를 통해 백신을 접종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여유분을 외국에도 미국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데요. 최근 접종률 증가가 더뎌진 원인은 이 자발적 의사에 따라서 백신을 맞지 않겠다고 선택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네. 자, 이 부분에 관해서 앞으로 정부가 어떤 대책을 진행합니까?
네, 홍보를 강화하고 각종 유인책을 제공하는 게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6일 이 백신 접종을 비롯한 코로나 사태 현안을 놓고 백악관에서 다시 연설을 하는데요. 이 접종률을 끌어올리는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 해나가는 겁니다. 이 성인 70% 최소 한 차례 접종으로 세웠던 이 목표는 당초 계획보다 한 달쯤 뒤인 그러니까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쯤에 달성할 수 있을 걸로 워싱턴 포스트를 비롯한 주요 매체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 조사로 돌아가 보죠. 팬데믹 대응 외에 잘했다는 평가를 받은 분야는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네, 경제 분야에서도 평가가 좋습니다. 더 힐 조사에서 경제정책에 관해 59% 지지율을 기록했는데요. 경제를 잘 못한다고 보는 비율은 41%에 머물렀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도 특히 일자리 창출이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 고용정책 지지율이 60%에 이르러서 잘한다는 평가가 높았습니다. 잘 못한다는 응답은 40%에 그쳤는데요. 지난달 미국 전역에서 비농업 분야의 일자리 85만여 개가 새로 생긴 통계를 비롯해서 고용 관련 지수가 실제로 꾸준히 호조를 보이는 중입니다.
네. 자, 일자리 창출 외에 이 경제 정책이 호평받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부양책 실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의회를 강하게 압박해서 총액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 구제 계획을 지난 3월에 성사시켰는데요. 고소득층을 제외한 가계에 추가로 현금도 지급했고요. 또 산업 각 분야에 코로나 피해 보전금을 투입했습니다. 또 각 지역 당국에 관련 예산도 보냈는데요. 이렇게 곳곳에서 돈이 돌면서 미국 경제가 코로나 사태의 충격과 혼란에서 반등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경제전문방송 CNBC가 해설했습니다.
네. 자, 잘못한다고 평가받은 분야는 어디 있습니까?
네, 이주자 문제와 남부국경 현안이 좀 잘 못한 부분으로 첫선에 꼽힙니다. 중남미에서 미국 멕시코를 거쳐서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는 이주자가 급증해서 최근에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는데요. 이 분야 일처리를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51%에 이르러서 절반을 넘긴 걸로 워싱턴포스트 조사에 나타났습니다. 잘한다는 응답은 33%에 머물렀는데요. 특히 야당인 공화당에서도 이 남부국경 문제가 이 바이든 행정부의 최대 실정이라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네, 공화당 쪽에서 뭐라고 어떻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이 이 남부국경 문제를 잘못 처리해서 우리나라를 파괴하고 있다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접 지난주에 텍사스주 국경지대를 방문했는데요. 이 자신이 재임 중에 진행했다가 지금은 중단된 장벽 건설 현장에서 이런 내용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설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남북국경 문제 말고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은 분야 또 뭐가 있습니까?
네, 범죄와 치안 문제입니다. 이 범죄 관련 정책 수행이 잘못됐다는 응답이 48%에 이른 것으로 워싱턴포스트 조사에 나타났는데요. 지지한다는 응답은 38%에 그쳤습니다. 이 문제는 주요 미국의 대도시권에서 살인을 비롯한 강력 사건이 늘고 있는 한편 대형 총기 난사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현황과 관련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주요 총기 규제 입법을 의회에 요구한 상태입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이번에는 플로리다로 가보겠습니다. 플로리다주 공동주택 붕괴 사고 관련 사망자 집계가 늘고 있다고요?
네, 지난달 일부가 무너져 내린 플로리다주 서프사이드 시내의 공동주택 사고 현장에서 사체가 속속 수습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6일 오전까지 사망자 총계가 28명에 이르고 있는데요. 여전히 110명 이상이 실종된 상태입니다. 이 건물의 남은 부분을 지난 4일 폭파 해체 공법으로 완전히 철거를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실종자 수색 작업이 앞으로 속도를 낼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은 수색 작업의 속도를 못 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수색 구조 요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현장 활동이 이 중단됐다, 재개됐다를 계속 반복했었는데요. 잔여 건물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건물 전체가 완전히 철거가 됐기 때문에 최대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고 앨런 코민스키 마이애미 데이드 카운티 소방국장이 5일 밝혔습니다.
네. 자, 여전히 110명 이상이 실종 상태라면요. 그 사람들이 이 건물 잔해 속에 갇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그 실종자들이 생존해 있을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요. 지역 당국은 실종자 전원의 행방을 확인해 내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앞으로 하루 24시간 계속 수색 작업을 진행할 거라고 찰스 버켓 서프사이드 시장이 5일 현지 기자회견에서 밝혔는데요. 모든 실종자들이 사고 현장에서 나오도록 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 건물이 처음에 어떻게 무너진 건지 그 사건 개요를 되짚어보겠습니다.
네, 지난달 24일 새벽 이 플로리다주 서프사이드 해변에 있는 12층짜리 챔플레인 타워스 사우스 건물 일부가 붕괴했습니다. 미국에서 흔히 콘도라고 부르는 공동주택인데요. 이 북한의 다층 살림집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총 136세대 가운데 55세대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는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은 사건 직후에 해당 지역의 비상사태 선포를 승인하고 지난 1일 현장을 방문해서 수색과 구조비용 100%를 연방정부가 책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붕괴 원인은 나왔습니까?
네, 전문가들이 투입돼서 아직 조사 중입니다. 이 서프사이드 시 당국은 KCE 구조공학이라는 회사의 엘린 킬세이머 대표를 책임자로 임명했는데요. 이 킬세이머 대표는 건물 붕괴 사건의 90%는 여러 가지 요인이 한꺼번에 작용한다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하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앞서 언론에 밝혔습니다.
네, 아직은 뭐 명확하게 실마리를 찾지 못한 상태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붕괴된 지역이 바다와 가까운 곳이어서 건물 집안에 오랫동안 물이 스며들어 붕괴로 이어졌다는 이야기가 지역사회에서 계속 나오는 중인데요. 그 부분도 염두에 두고 조사하겠다고 킬시에머 대표는 말했습니다. 이 밖에 사고 현장 인근 건물들의 안전 문제도 지금 고조가 되고 있는데요. 붕괴 건물 주변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대피 명령이 속속 이루어지고 있다고 CNN 방송 등이 전했습니다.
그 얘기는 주변 건물들도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붕괴 사고 이후에 지역 당국이 현지에 있는 모든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했는데요. 건물 구조 그리고 전기 합선 같은 문제가 발견된 사례가 잇따랐다고 현지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의 최고 사법기관인 미 연방대법원이 이번 회기를 마무리했네요.
네, 지난해 10월 5일 시작된 연방대법원의 2020-2021년 회기가 7월 초로 끝났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지금부터 휴회기를 가진 뒤에 오는 10월 4일에 다음 회기를 시작하는데요. 연방대법원은 매년 10월 첫 번째 월요일에 회기가 시작됩니다.
네, 자, 특히 올해 회기가 관심을 받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대법관이 9명인데요. 이 중에 보수 성향 6명, 진보 성향 3명으로 이 대법원의 이념 지형이 보수 쪽으로 크게 기운 가운데 새로운 회기가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0월 말에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지명한 에이미 코니 베럿 연방 대법관이 합류하면서 연방 대법원은 1930년대 이후 약 90년 만에 보수 절대 우위로 재편이 된 겁니다.
네. 자, 지난 8개월간 그 대법원이 내린 결정을 보면은 좀 어떻습니까? 보수 쪽으로 기운 이 대법원의 성향이 그대로 반영이 됐습니까?
네, 우선 이번 회기를 마치기 직전 나온 결정만 보면 보수의 승리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1일 대법원은 공화당이 주도한 애리조나 주정부에 투표권 제한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진보 진영에서는 투표를 어렵게 만드는 이 애리조나주의 이 선거법이 투표에 있어 인종차별을 금지한 1965년에 이 투표권법을 침해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6-3으로 애리조나 주정부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또한 같은 날 연방대법원은 또 이 자선단체들이 거액기부자의 신원을 주정부에 제공할 것으로 요구하는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정책에 이의를 제기한 보수단체들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이 문제도 역시 6-3으로 결정이 나왔습니다.
네. 이 대법관의 성향에 따라서 찬성 반대 의견이 나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보수 성향 대법관들이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한 소송도 있었습니다. 이 대표적 사안이 이 적정부당 건강보험법이라고 부르는 일명 오바마 케어를 유지하도록 한 대법원 결정이었는데요. 대법원에 관련 소송이 올라간 게 이번이 세 번째이다 보니까 이 더욱 큰 관심을 끌었었습니다. 텍사스주와 공화당이 주도하는 19개 주정부가 이 오바마 케어가 위헌이라면서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이 7-2로 주정부들이 제소 당사자가 될 자격이 없다면서 각하했는데요. 이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에 더해 보수 성향인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클레런스 토머스 대법관,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에이미 코니 베럿, 브레케버너 대법관 2명이 더해서 이 다수 의견의 합류에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 모든 결정에 있어서 꼭 대법관들의 성향이 그대로 반영된 것은 아닌 거네요.
맞습니다. 이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의 존 멜컴 연구원은 이 대법원이 보수 쪽에 큰 성공을 안겼던 결정도 있기는 하지만 진보 진영이 앞서 우려했던 것만큼의 극단적 이념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또 컬럼비아 대학교의 리차드 브리폴드 이 법학과 교수도 이 대법원의 보수화가 미국 법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판단하기는 너무 이르다고 평가했는데요. 절대 보수 우위의 대법원이 이제 막 출범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념의 차이를 뛰어넘어서요. 이 만장일치 결과가 나온 결정도 있었습니까?
있습니다. 종교단체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성소수자에게 아이를 위탁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있었는데요. 이 필라델피아 대교구에서 운영하는 위탁 양육기관이 동성 커플에게 아이들을 위탁하는 걸 거부하자 필라델피아 시가 이 단체와 계약을 중단하면서 제기됐던 소송이었는데요. 이 대법관 만장일치로 시당국의 조치는 헌법이 보장한 종교 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자, 그 밖에 이번 회기에서 주목을 받은 결정 또 뭐가 있을까요?
네, 10대 여학생이 표현의 자유 문제를 놓고 학교에 제기한 소송이 있었습니다. 지난 2017년 펜실베니아주에서 고등학교에 다니던 14살 여학생이 학교 응원단, 그러니까 치어리더 대표팀 선발에서 떨어진 뒤에 학교 측과 이 치어리더 팀을 욕하는 게시물을 인터넷 소셜미디어에 올렸는데요. 학교 측은 여기에 대해서 학생의 치어리더 활동을 정지시켰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학교의 이 같은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인정한 수정헌법 1조에 어긋난다면서 8대 1로 이 학생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에서 전쟁의 군인으로 동원된 어린이가 8,500명에 달했고요. 전쟁 와중에 각종 범죄에 시달린 어린이는 2만 명에 가깝다고 유엔이 최근 발표했습니다. 전쟁의 군인으로 동원되는 아이들을 소년병이라고 부르는데요. 시사상식 ABC, 오늘은 이 소년병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이 수천 명이 무력 분쟁 지역에서 군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I was 14 years old when the soldiers took me. I was at the river with my friends when it happened.
유엔 자료에 따르면 소년병 가운데 나이가 6세에 불과한 아이들도 있었고 소년병 대부분은 비국가 무장조직이 동원했습니다. 현재 콩고 민주공화국이나 소말리아, 시리아, 예멘 등의 소년병이 가장 많습니다. 전장에 동원되는 아이들은 전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정보원이나 약탈자, 전령, 정찰병, 조리병, 짐꾼, 간첩, 그리고 노예로도 이용됩니다.
Myanmar's military ran the country for about 50 years and was condemned internationally for human rights abuses, including the use of child soldiers.
전장에서 총을 드는 아이들이 남자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프가니스탄, 콜롬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나이지리아, 남수단, 시리아, 그리고 예멘 등 세계 각지에서 무장 세력은 여자 아이들도 많이 동원합니다. 특히 여자 아이들은 성노예로 동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소년병이 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많은 아이가 납치되거나 강제로 군인이 됩니다. 하지만 극도로 가난한 아이들이 무장 조직이 생존 기회를 준다고 믿어 자발적으로 군인이 되거나 전장에 참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소년병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쟁에서의 경험은 폭력이나 잔혹 행위에 관여한 아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전쟁 공포에 노출된 아이들은 심리적으로 상처를 안은 채 전장을 떠나고 그 결과 심리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국제아동구호단체인 Save the Children에 따르면 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하지 못하는 전직 소년병들이 다시 소년병이 될 위험이 높습니다. 관련 단체들은 전직 소년병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자주 예산이 모자란다고 설명합니다.
He's alive to tell about the years he and thousands of other children spent fighting for the Lord's Resistance Army rebel group. The LRA has been fighting in northern Uganda for more than 20 years.
아이들을 군인으로 만들거나 동원하는 것은 전장에 있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유엔이 설정한 금지 항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유엔 국제 노동 기구 ILO는 분쟁 지역에서의 소년병 강제 동원을 가장 나쁜 아동 노동 형태 가운데 하나로 간주합니다. 현재 170여 개 나라가 무력 분쟁에서 아동의 참여에 관한 아동 권리 협약에 대한 선택적 의정서를 비준했습니다. 이 의정서는 18세 미만 아이들이 전투 등 적대 행위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십 개 이상 나라에서 이런 행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시사상식 ABC 오늘은 소년병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의 4인조 남성 악단입니다. Imagine Dragons의 Thunder로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Just a young gun with a quick fuse. I was uptight, wanna let loose. I was dreaming of bigger things and wanna leave my old life behind. Not a yes sir, not a follower. Fit the box, fit the mold, have a seat in the foyer. Take a number. I was lightning before the thunder. Thu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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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el the thunder. Lightning and the thunder. Thunder, feel the thunder. Lightning and the thunder. Thunder, thunder, thunder. Laughing in my classes while I was scheming for the masses. Who do you think you are? Dreaming about being a big star. They say you're basic, they say you're easy. You're always riding in the backseat. Now I'm smiling from the stage while you were clapping.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미국사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42부 윌리엄 하워드 타프트 대통령 시대.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 대통령과 시어도 루즈벨트 전 대통령이 다시 만난 건 시간이 좀 지나서였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대통령의 여름별장에서 이뤄졌습니다.
서로에게 결코 기분 좋은 만남은 아니었습니다. 한때는 자기 대통령 후계자로 밀어줄 만큼 친한 관계였지만
다시 만난 두 친구 사이에는 이제 팽팽한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이때쯤 루스벨트 전 대통령은 이미 진보주의자들 편에 서기로 한 상태였습니다. 태프트 대통령에게 반대하는 그 진보주의 성향의 의원들 뜻에 동참하기로 했던 거죠.
루스벨트 전 대통령은 태프트 대통령이 자신이 추진했던 정책들 가운데 많은 부분을 되돌려놨다고 비판했습니다.
태프트 대통령은 제가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계획하고 추진했던 정책들을 없애버렸습니다. 저는 지금이 이 루스벨트가 다시 한번 국민을 위해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루스벨트 전 대통령은 와이오밍주의 한 기념행사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루스벨트 전 대통령은 초대받은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기차를 타고 서쪽으로 향했습니다. 기차로 이동하는 동안 여러 마을과 도시에 들러 연설을 했습니다.
루스벨트 전 대통령은 기차 여행을 하는 동안 여러 지역에서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연설은 주로 공화당의 통합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루스벨트 전 대통령은 공화당이 서로 화합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공화당을 약하게 만드는 근본 원인인 분열을 치유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루스벨트 전 대통령이 제안한 정책들은 진보적인 정책들이었고 그런 만큼 보수주의자들은 지지를 할 수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 대통령은 루스벨트 전 대통령이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지 목적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태프트 대통령은 루스벨트 전 대통령의 목적이 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원하는 게 뭔지 알기만 한다면 자신이 그 일을 할 거라고 했는데요. 그런데도 루스벨트 전 대통령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이런 태도는 태프트 대통령에게 깊은 상처를 안겨줬습니다. 이 태프트 대통령은 자신의 상황을 설명할 기회도 없었고 루스벨트 전 대통령에게서 뭔가를 배울 기회도 얻지 못했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시어도 루즈벨트 전 대통령은 기차를 타고 이동하며 했던 연설 여행이 1910년 연방의회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들이 승리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루즈벨트 전 대통령의 희망은 이뤄지지 않았고 공화당원들은 많은 주에서 패배했습니다.
1910년 의회 선거에서 공화당이 패배하고 1년 동안 루스벨트 전 대통령은 아무런 정치적 행보를 보이지 않고 침묵을 지켰습니다. 다음 해인 1911년 말 미국의 정당들은 이듬해 실시될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루스벨트 전 대통령은 태프트 대통령이 재선될 수 없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태프트 대통령은 아주 보수적인 대통령이 되고 말았습니다. 기업의 이익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우리 국민은 진보적인 대통령을 원합니다. 국민이 바라는 대통령은 바로 저 같은 사람. 저 같은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대통령입니다.
시어도 루즈벨트 전 대통령은 태프트 대통령이 추진하는 많은 일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의회 선거가 끝나고 1년 동안 침묵을 지키던 루즈벨트 전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태프트 대통령이 하는 일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는데요. 예를 들어 태프트 대통령이 캐나다와 영국, 프랑스와 조약을 맺자고 제안을 하면은 루스벨트 전 대통령이 앞장서서 반대를 하는 겁니다. 태프트 대통령은 고민이 컸습니다. 루스벨트 전 대통령에게서 받은 타격이 너무 힘들다고 친구들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들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 외에도 루스벨트 전 대통령이 뭘 하려는 건지 모르겠다며 답답해했는데요. 친밀한 우정을 나눴던 두 사람의 관계가 너무 쉽게 산산조각이 나버렸다는 사실이 태프트 대통령을 힘들게 했습니다.
태프트 대통령은 이제 루스벨트 전 대통령이 1912년 대선에서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사실 좀 더 일찍 이런 상황을 맞았더라면 태프트 대통령은 기쁜 마음으로 백악관을 떠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루스벨트 전 대통령은 변했고요. 태프트 대통령은 루스벨트 전 대통령이 제안하는 정책들이 너무 과격하고 극단적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태프트 대통령은 루스벨트 전 대통령과 진보주의자들을 반대하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결단을 내리고 재선에 도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 대통령은 1912년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로 지명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태프트 대통령은 여전히 많은 당 지도부의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 지명을 위한 전당대회가 열리기 4개월 전, 몇몇 진보적인 공화당 주지사들이 루즈벨트 전 대통령을 만나 공화당 대선 후보가 돼달라고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공화당 주지사들은 루즈벨트 전 대통령이 미국을 사회발전의 새로운 시대로 이끌 지도자라고 했습니다.
태프트 대통령은 진보주의자들에 대해 강력한 반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태프트 대통령은 진보주의자들이 자유와 대의정치의 성전을 무너뜨리려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한 기자가 루스벨트 전 대통령에게 태프트 대통령의 성명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루스벨트 전 대통령은 도전은 이미 시작됐다는 표현으로 대선 후보로 나서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태프트 대통령과 루스벨트 전 대통령의 갈등이 밖으로 드러났습니다. 루스벨트 전 대통령은 싸울 준비가 돼 있었는데요. 연설을 할 때도 태프트 대통령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루스벨트 전 대통령은 증오에 차서 떨리는 목소리로 태프트 대통령이 보수적인 정치인들에게 조종당하고 있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영화를 통해서 재미있는 표현 알아보는 시네마 잉글리시 이어집니다.
영화를 통해 원어민들이 쓰는 표현 재밌게 배워보는 저희 VOA 시네마 잉글리시 코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01년 영화 브리짓 존스의 일기 함께 보시면서 표현 배워볼게요. 엉뚱하지만 사랑스러운 브리짓 존스. 그녀는 새해 32살을 맞고 그녀가 남자친구가 없는 게 불만인 그녀의 엄마는 변호사 마크를 가족 명절 행사에서 소개시켜줍니다. 하지만 둘은 서로에게 좋지 않은 첫인상을 주고 헤어지고 하필 그녀는 바람둥이 직장 상사인 다니엘과 엮이게 되지만 다니엘은 다른 여자를 뒤에서 만나고 있었고 그런 사실을 알게 되자 이에 질린 브리짓은 다니엘에게 직장을 그만두겠다는 선포를 하는데요. 장면의 대화 함께 들어보시면서 오늘의 표현 give an inch, give one inch 들어볼게요.
Bridget, I want to hear this. because if she gives one inch, I'm going to fire her bony little bottom anyway for being totally spineless. What?
Well, I just think you should know that, Simon. You know, there are lots of prospects here for a talented
Daniel,
boss.
We...
Yeah, just give me a minute, will you, Simon? Thanks.
Right-ho, boss.
If she gives one inch, I'm going to fire her bony little bottom anyway. 좀 빨랐죠? 오늘의 표현 나왔습니다. Give an inch. Give one inch. An inch. 인치는 길이를 재는 단위로 약 2.5cm. 또, an inch 하면 약간의, 조금의 라는 뜻이 있는데요. 그래서 약간의 틈을 주다, 타협해주다, 좀 잘해주다, 좀 양보하다 라는 뜻이 됩니다. Give someone an inch and they'll take a mile 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Give someone an inch, 좀만 잘해주면 they'll take a mile, 더 많은 것을 원하더라 라는 뜻의 속담입니다. Give someone an inch and they'll take a mile. 영화에서는 브리트의 동료이자 선배인 퍼페추아가 말하죠. If she gives one inch, I'm gonna fire her bony little bottom. 그녀가 조금이라도 잘해주는 모습을 보이면 내가 해고해버릴 거야 라는 뜻입니다. Give an inch. 다니엘 때문에 남자들에게 더더욱 실망한 브릿짓 앞에 마크가 다시 한번 나타나고 엉뚱하고 실수투성이인 브릿짓이지만 그녀를 사랑스럽게 여기는 마크는 이전 무례했던 것을 사과하고 자신의 감정을 그녀에게 알리며 둘은 점차 가까워지는데요. 알고 보니 다니엘과 마크는 예전부터 알고 있던 사이였습니다. 이들의 삼각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의 표현, give one inch, give an inch, give someone an inch, they'll take a mile. Give an inch. 한번 다시 들어볼게요.
Bridget?
I want to hear this. Because if she gives one inch, I'm going to fire her bony little bottom anyway for being totally spineless. What?
Well, I just think you should know that,
Simon.
You know, there are lots of prospects here for a talented
Daniel,
boss.
We...
Yeah, just give me a minute, will you, Simon? Thanks.
Right-ho, boss.
오늘의 표현은 give an inch, give one inch였습니다. Thanks again for joining me on Cinema English, and I'll see you guys next time. 영화를 통해 원어민들이 쓰는 표현 배워보는 VOA Cinema English.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세계뉴스와 워싱턴 뉴스광장이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